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토대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김여정 이외에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입니다. 기관 두 곳에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북한 정권은 사법의 처형과 납치, 임의체포, 강제노동, 고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작전에 맞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저항이 약화됐다고 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브렛 실비아 사령관은 이라크군이 최근 ISIL의 정보 수집용 무인기 10여 대를 격추하도록 미군이 적극 지원했다며 무인기 규모가 크게 줄은 것은 물론 대부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업용 기기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비아 사령관은 또 ISIL의 수류탄 공격 규모도 줄어 전선에 배치된 이라크군을 겨냥하는 것으로 범위가 매우 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비아 사령관은 이는 이라크군이 모술 내 영토를 더 많이 차지했기 때문으로 미군은 최근 이라크군의 대전차 화포량을 늘리고 군사 자문 기법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해 10월 모술 탈환 작전이 시작된 뒤 14만 명이 탈출했지만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 지역에는 여전히 민간인 75만 명이 고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11월 초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 대한 합동 군사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3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공격은 미군과 아프간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가를 화력 진지로 이용하고 있던 탈레반을 겨냥해 대응 사격을 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양국은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농업과 사회 기반 시설,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들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또 필리핀의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치료센터 건립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수도 마닐라에 이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고향인 남부도시 다바오도 들를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틀간의 필리핀 일정 뒤 호주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멕시코의 엘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미국의 장벽 설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어제 자국 주재 외국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와 이민, 무역 등 미국과의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는 장벽 설치 비용은 당연히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로 이전해 미국의 상품을 팔려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포와 위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상원은 어제 실시된 절차 표결에서 폐기법안 추진 결의안을 찬성 51대 반대 48로 통과시켰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마련됐다며 이번 결의안은 실패한 법을 폐지해 더 뛰어난 건강보호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법적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도 포함해 북한의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목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는 북한을 또다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는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북한은 중대 위협이며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이 끼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19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미국 정부의 인권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11일 의회 제출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2차 보고서에서 김여정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고 재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김여정이 북한의 모든 매체를 통제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며 선전선동부는 검열 책임 기관이자 억압적인 정보 통제와 주민들의 세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외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 부장과 김일남 인민보안부 함경남도 보위국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입니다. 북한의 기관으로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두 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세계 최악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재판 없는 처형, 강제 실종,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노부 대변인은 또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억압적인 검열과 정보 거부 행태 등은 북한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노부 대변인은 국무부가 앞으로도 보고서를 통해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북한의 더 많은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모든 북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북한의 인권 유린을 폭로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존 스미스 해외자산통제국장 대행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엄격한 검열 정책을 집행하면서 비인도적이고 억압적인 행동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초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를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1차 제재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제재 대상까지 포함하면 인권 유린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의 인물은 총 22명, 기관은 총 10곳입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는 지난해 2월 18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법은 국무장관이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 뒤 이후 6개월마다 보고서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2차 대북 인권 제재 명단은 다른 북한 관리들에게 경고하는 목적이 있다고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해서는 정보를 통제하고 김 씨 일가를 신격화하는 활동에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말리노스키 차관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차관보님 반갑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관리들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Well, I think it shows that we remain committed to identifying those member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북한 지도부, 보안기구 구성원 중 북한의 최악의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식별에 책임을 묻는 일에 미국 정부가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활동은 이제 미국 법의 일부가 됐고 계속될 것입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를 운영하고 정보를 검열하며 탈북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연루되면 오랜 기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북한의 모든 당국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북한의 강제 노동에도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We've been very seriously concerned about forced labor for some time. It's a terrible problem.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abuses.
미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의 강제 노동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 왔습니다. 끔찍한 문제인데요. 최악의 인권 유린 사례 중 하나이고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민간 단체들과 협력해 인권 유린을 자행한 북한인 개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역사상 이런 인권 유린자들은 익명으로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됨으로 해서 그들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이어 동생인 김여정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는데요. 이런 결정의 배경은 뭔가요?
She is responsible for a branch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engages in propaganda and censorship.
김여정은 북한 정부에서 선전선동과 검열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입니다. 북한 내부의 정보를 통제하고 지도자 신격화와 숭배를 위한 거대한 체제의 책임자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제재 명단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여정은 북한 통치체제에서 담당한 자신의 역할 때문에 명단에 올랐습니다.
김여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 집안의 일원인데요. 제재에 따른 어떤 상징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까?
The only message here is that if you become involved in terrible human rights abuses, there's a price to be paid.
우리가 보내는 유일한 메시지는 바로 끔찍한 인권 유린에 연루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 정권 내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권 유린자들은 유리한 점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오를 것이고 그에 따른 개인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다른 사람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북한 정권의 최악의 면모에 연루되면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지난해 7월 1차 명단을 발표한 뒤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까?
We certainly did not expect these sanctions or any aspect of our policy to lead to any immediate change in
우리는 제재 등 정책이 북한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효과는 내길 바랍니다. 우선 지도부를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으며 이름도 알고 있고 익명성에 숨어 있을 수 없고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 세계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편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언젠가는 미국의 제재뿐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의 재판정에서 처벌받을 것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 유린자들을 적시한 명단이 발표될 예정인가요?
It's a regular process. It is done now in accordance with a law that our Congress has passed, so that remains in place.
이것은 정기적인 절차입니다. 의회가 의결한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행정부가 바뀌어도 이 법과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이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My advice is that any long-term solution to the security issues that have troubled us.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힘을 가질 때에 북한발 안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이 도출됩니다. 물론 인권 정책은 그 자체가 옳은 일이지만 보다 광범위한 전략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다른 행정부도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길 바랍니다.
미국이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여지는 있습니까?
I think there's room for humanitarian aid that actually benefits the people of the country that reaches the people.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인도주의 지원이 그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아나 배고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북한의 변화 가망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주민에 대한 당국의 통제만 강화시킬 뿐이죠.
북한 당국에 전할 말이 있는지요? 그들이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Well, they can stop putting people in concentration camps who disagree with them. They can stop executing people who
정권에 대한 반대자들을 강제 수용소에 수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가 화를 내는 대상을 처형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조치를 취하면 주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수십 년간 왜 한 집안이 계속해서 통치를 하는지, 왜 한반도가 분단됐는지 의문을 가질까 봐. 당국이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주면 현 지도부와 김 씨 일가에 우호적이지 않은 결정을 할까 봐 두려운 것일 겁니다. 하지만 당국은 주민들에게 바로 이런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을 겁니다.
최근 태영호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면서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The big change is what you just mentioned. It's the influx of information and people from regular people living in the province.
가장 큰 변화는 방금 언급한 내용입니다. 정보의 유입으로 지방의 일반인부터 평양의 특권층까지 외부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한국 사람들이 그들보다 훨씬 부유하고 자유롭게 또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난한 북한 주민은 한국에 가면 훨씬 풍족하고 잘 먹으며 산다는 것을 알고 특권층의 경우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정치적 책임은 질지라도 총살당할 걱정은 안 한다는 걸 알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북한 모든 계층을 통틀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줄 겁니다. 언젠가 북한에 닥칠 정치적 변화는 정보 통제가 무너진 것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정보 통제 해제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로부터 김여정 등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배경과 의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2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인권 실상 왜곡과 검열, 강제 노동 등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12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이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공론화와 정보 유입 등을 통한 북한 변화를 유도한다는 한미의 총체적 접근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조진혁 대변인은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끌어올려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바통을 넘겨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논평은 아울러 북측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북제재법은 국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기술된 인사들을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현지 시간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개인 7명과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단체 두 곳을 2차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이관세 경남대 석좌 교수는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 김여정 부부장이 그만큼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할 때는 김여정이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김정철이는 포함을 안 시키잖아. 근데 김여정이는 포함을 시키잖아. 그건 뭐야? 김여정이는 포지션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1989년생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나이는 2017년 현재 28세로 1984년생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과 5살 터울이 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 부부장은 1989년생이 아닌 1987년생 30세라는 첩보가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015년 발간한 북한 주요 인사 인물 정보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출생 연도를 미상으로 표기하면서 1987년생 혹은 1988년생이란 설이 존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셋째 부인인 제일교포 출신 무용수 고용희 사이에서 태어난 이남 1녀 중 막내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16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적대계층 또는 정권의 반역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김 씨 일가 숭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독교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는 11일 발표한 2017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을 또다시 세계 최악의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Yet for the 16th consecutive year, North Korea ranks as the most dangerous country to be a Christian in the world.
오픈도어즈 미국 지부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16년 연속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누구라도 살기 어려운 나라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은 잔인한 정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커리 회장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적대계층 또는 정권의 반역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김 씨 일가 숭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김 씨 일가에 대한 숭배는 모든 주민들의 의무며 기독교인 등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수감돼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일가족이 강제 노동수용소에 수감되고 이곳에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구타, 과로, 기아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정부 당국과 이웃, 심지어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철저하게 숨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커리 회장은 북한에서는 단지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처형될 수 있고 신앙이 적발되면 일가족 3대가 평생 노동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북한에서는 세계 어떤 나라와도 다른 도덕적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Their faith could land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in horrendous labor camp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자신의 신앙 때문에 자녀와 손자들이 평생 동안 끔찍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커리 회장은 북한 주민들로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평생 가장 위험한 결심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픈도어즈는 올해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 2억 1,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로 고통받았다며 이 가운데 1억 명은 아시아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단에 오른 50개 나라 가운데 21개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의 100%가 박해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북한에 이어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단, 시리아, 이라크 등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탈북 작가들로 구성된 민간단체 망명 북한 팬센터는 오늘 북한에 살면서 당국으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한 탈북자 20명의 증언을 모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ICC에 제출된 증언 자료에는 북한의 10대 청소년들이 학습권을 박탈당한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 마련을 위해 아편 재배와 같은 강제 노동에 내몰리고 있고 이들 가운데 아편의 독성 때문에 실신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또 강제 수용소 내에서 고문과 낙태 등 인권 말살 범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인민군 내부에 구타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언들도 들어 있습니다. 망명 북한 팬센터는 최근 인권 침해 주범 김정은 ICC 제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 탈북민 340명의 명부도 첨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대북 제재의 빈틈을 메우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가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Yes, I would, Senator. In fact, I mean that is the issue with North Korea is we have failed to enforce.
틸러슨 지명자는 11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지난해 통과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또 지금까지 미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북한에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이행에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는 완벽한 공조를 이루고 중국에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해 지금까지 중국이 기대에 못 미쳤던 수준을 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 북한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대중국 압박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specific violations of the sanctions, such as the purchase of coal, which is specifically mentioned in the UN
제재 대상인 북한과의 석탄 교역과 같은 부분에서 중국의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중국이 북한 억제를 위해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며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빈 약속을 계속해서 용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그 첫 단계로 제재의 빈 구멍을 메우고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의 추가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Adversa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pose grave threats to the world because of their refusal to conform to international norms.
이란과 북한과 같은 적들은 국제 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친구가 아닌 나라들이 합의를 지키도록 책임을 물려야 한다며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전 세계의 악당들이 약속을 깨도록 고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러시아에 대한 틸러슨 지명자의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수용을 비롯한 고강도 검증을 전제로 핵폐기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동대 박원건 교수는 북한은 안보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하고 자신들과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트럼프 행정부와 통 큰 담판의 기회를 열어두고 싶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기존의 힐러리 클린턴과는 다른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됐으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고 이란식 해법을 추구하겠다라고 아주 명확히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의 그런 협상을 중시하고 안보적인 이해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칙 차원에서 볼 때 결코 북한한테 불리하진 않다라는 것이 북한의 판단이겠죠.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그러나 북한의 기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대북 강압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정선유 연구위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기대와는 달리 대북 강압의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춰질 가능성은 낮다. 즉 그 말은 미국이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줄기차게 비핵화의 대가로 혹은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주장이나 요구들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도 2017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성향을 볼 때 대북 정책이 강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은 북한 정권이 변하거나 소멸해야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질 정도로 강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북 간의 탐색적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차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세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고강도 검증을 전제로 북핵 폐기를 위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정선윤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북한과의 생산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수용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영변뿐만 아니라 미공개 핵시설에 대한 전면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이든 그 어떠한 북한 측 요구도 접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아마 이 부분을, 사찰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지 북한 스스로가 양보라고 생각하는 모라토리움은 지금 미국이 달가워하거나 한국 정부도 그 달가워하는 대안이 아니에요, 해결책이.
북한이 지난 2009년 IAEA 안전조치와 사찰을 거부한 뒤 북한 내 핵물질의 양과 관리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강압 정책의 수준을 높일 경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과거에 비해 핵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위협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김정은 집권 후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의 북한 신년 공동사설과 신년사에서 핵 강국과 대륙간 탄도로켓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핵과 미사일을 김정은과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미북 관계는 상당 기간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 향후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훨씬 강성이니까 좀 더 제재를 하더라도 더 강한 제재로 저를 선호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중국하고 더 부딪힐 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기 쉬운 거죠.
천영호 전 수석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정도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제재와 압박이 강할수록 북한이 진지한 협상에 나올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국방부가 최신 해상미사일 SM-6의 해외 판매를 승인해 한국에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해상 X밴드 레이더 부대를 한반도 인근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연구소 뉴스가 10일 미 국방부가 SM-6 미사일의 해외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M-6 제작사인 레이시온도 웹사이트를 통해 국방부가 해상미사일 통합체계를 추구하는 여러 나라에 이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해군연구소 뉴스는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 이지스 전투함의 능력 개선을 추구하는 한국과 일본, 호주의 SM-6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SM-6은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전천후 미사일입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는 모두 대공전투와 탄도미사일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 9 통합체계를 갖춘 이지스 전투함을 현재 건조 또는 개량 중이어서 SM-6 미사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M-6 제작사인 레이시오는 이 미사일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상에서 공중전과 종말 단계 탄도미사일 요격을 동시에 수행하며 대함전까지 수행할 수 있어 적에게 3중 위협을 가하는 파괴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이런 이유 때문에 SM-6 미사일을 최신의 조기 경보기 E-2D, 이지스 무기체계와 함께 전투 능력을 다양화한 미 해군 통합 화력 체계의 핵심 축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오는 2020년 중후반에 건조될 세종대왕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척에 탄도미사일 요격과 대공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전투체계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SM-6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역시 새로 건조 중인 해상자위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척과 기존의 구축함 2척을 모두 이런 통합전투 능력을 갖춘 베이스라인 9로 개량할 계획이어서 SM-6 도입이 유력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은 지난 12월 베이스라인 9 체계를 갖춘 구축함이 하와이 해상에서 SM-6 2기를 시험 발사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SM-6 블록 1의 길이는 6.5m, 무게는 1.5톤에 달하며 직접 충돌 방식인 SM-3과 달리 고폭탄 폭발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격은 한 기당 표준형이 35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폭스뉴스는 11일 미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해상 X밴드 레이더 부대를 한반도 인근에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이 부대가 모항인 하와이를 떠났고 한반도에서 1600km 정도 떨어진 해상에 배치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형 석유시 추선에 거대한 공을 얹어놓은 듯한 모양의 이 레이더는 미국 미사일 방어의 5대 탐지기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천 킬로미터 밖에 야구공 크기 물건을 식별할 정도로 강력한 탐지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우주와 지상전진 배치, 해상 배치, 조기 경보 체계, 이지스함의 스파이원 레이더 등 5개 핵심 탐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잇따른 보복 조치에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미한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이 현명하고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Each launch further demonstrates the wisdom and necessity of the USRK alliance decision to deploy THAAD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1일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사드 배치는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한국의 안전과 국민을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지키는 순수 방어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와 방어를 위한 방어체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이달 초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무더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9일에는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혼란한 틈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So the Chinese feel that if next year, either in the election or in the political struggle before the election, it was determined that the progressives are going to be in power.
중국계인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11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 혹은 그 이전에 진보 세력이 권력을 잡을 경우 사드 배치를 재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적어도 관련 결정을 늦추게 만들려 시도하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대응이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최근 보다 공격적으로 바뀐 대외 행보 출세에 맞물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입니다.
베이징's moves against South Korea are extremely belligerent and we shouldn't be surprised because the Chinese have taken similarly hard positions against other countries.
중국이 다른 나라에도 비슷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에 대한 극도로 호전적 행동에 놀랄 게 못 된다는 설명입니다. 윤선 연구원은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한국의 사드 배치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뿐 아니라 미국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진단했습니다.
The Chinese are considering this very much in the context of Trump's China policy. And we know that Trump seems to be reconsidering US policy on Taiwan.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의 가장 예민한 사안인 타이완과의 관계를 재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중국이 사드 문제를 정책적 이득이나 지렛대를 얻는 데 활용하려고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북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방어 자산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실험을 막기 위해 해야 할 바를 이행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less China does what they should do to stop North Korea from having these tests and developing these nuclear weapons, they're going to have to live with it.
코브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을 억제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한국까지 위협해서는 안 되며 그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도 중국의 보복 조치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ough that China is huffing and puffing to a certain extent because they're not going to start a war with South Korea. Also, we've got to remember that China's trade in general has been declining.
중국이 한국과 전쟁을 벌일 수도 없으면서 어느 정도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며 대외 무역에서 침체 국면을 보이는 중국은 더욱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창 변호사는 사드 배치는 미국에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미국이 중국에 비슷한 보복 조치를 취해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대거 기습 침범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violate South Korean airspace, you know, we will make sure that nothing happens when you do it because we still have you know planes in the theater in South Korea we've got them in Japan and if they come in we can send our planes up as well.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 식별 구역 설정 시도에 단호히 맞섰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중국이 한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 공군 자산을 출격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군부대에 삐라가 살포되는 등 체제 저항적인 움직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북한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또 군부대 내에서 절도 사건도 빈발해 군 기강이 극심하게 해이해진 정황도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 민주화운동단체인 조선개혁개방위원회는 12일
4월 중 집행위원들에 대한 당 생활평가라는 제목의 2013년 인민군 3군단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3군단은 남포특별시에 주둔하며 평양을 방위하는 부대입니다. 이 문건에는 지난 기간 부대 청사에서 컴퓨터 도난과 삐라살포 등 비정상적인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도 지휘부 안에 대책을 강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군부대 안에서 전단이 살포된 사실이 공식 문건을 통해 알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선개혁개방위원회 관계자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문건이 삐라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시대에 선군 정책을 철회하고 선당 정책으로 회귀한 데 대한 군부의 불만이 폭발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7월 북한 군부의 실세였던 리용호를 인민군 총참모장에서 해임한 것을 신호탄으로 당시 현영철 총참모장과 최부일 부총참모장, 김영철 총정찰국장의 계급을 강등했습니다. 이후에도 군 간부들을 상대로 숙청과 강등, 재신임의 조치들을 잇따라 내리면서 군부 길들이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그동안 북한에서 낙서와 같은 수동적 방식의 체제 저항 움직임조차 그나마 입소문으로 전해졌다는 점에서 이 문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군 내부 건물 내에서 뿌려졌다라는 거죠. 그것도 김정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정도의 반감과 적어도 소극적 반체제 행위들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조선개혁개방위원회 관계자는 부대 청사의 컴퓨터가 도난당했다는 대목에 대해 돈을 노린 단순 절도일 수 있지만 군 기밀 유출 가능성 때문에 북한 군 당국에겐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일본 NHK는 지난 2014년 12,000쪽 분량의 북한 인민군 조직부 비밀문서를 입수해 지난해 6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 리영호가 허가 없이 군 부대를 움직였다가 숙청됐다는 사실 등을 보도했습니다. NHK가 입수한 문서는 당초 북한 군부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통째로 유출돼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개혁개방위원회가 입수한 문건은 이와 함께 김일성과 김정일 선대 지도자들의 동상과 미술 영상 작품을 불순 적대분자들의 파괴 암해 책동으로부터 잘 보호한 부대 지휘관에 대한 칭송도 담았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 같은 칭찬은 역으로 북한 내부에서 선대 지도자들을 기리기 위한 예술품이나 시설들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반영한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두산 절세 위인들, 이건 이제 김정은 일과 김일성을 말하는 거죠. 위인들의 동상과 미술 영상 작품들,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것을 제일 임무로 그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파괴 암의 책동으로부터 보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북한군 내부에 상징물에 대한 파괴 시도가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이 문건은 2013년 4월에 있었던 울타리 철문과 객실 물자 분실, 그리고 시멘트 도적질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일들이 부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선개혁개방위원회 관계자는 북한군이 식량난으로 자급자족을 강요당하면서 절도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기강해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함경북도 수재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구호단체는 홍수로 파괴된 관계시설을 복구하고 생활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홍콩 지부가 함경북도 수재민들을 위해 500만 홍콩 달러, 미화 65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옥스팜은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수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 시설 복구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미화 65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스팜은 우선 이달 안에 무산군 농경지 관계시설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겨울밀이나 봄보리, 봄감자 등 이모작 작물을 심어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재민들이 홍수로 기본 생필품과 개인 소지품 대부분을 잃었다며 식기류나 부엌용품 등 생활 필수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옥스팜은 지난 10월 초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둘러봤다며 특히 무상군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군 내 주택 2만 2,500채가 파괴되거나 물에 잠겼으며 농경지 5,862헥타르가 유실됐다는 겁니다. 또 최대 12만여 명의 주민이 식량 부족이나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옥스팜은 무상군에서도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옥스팜은 주민 6천여 명이 두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밀가루와 식용유를 지원했습니다. 또 수재민 920가구를 위한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지붕 자재를 지원했으며 온성군 2,254가구 각 가구에 솜이불 2개씩을 제공했습니다. 옥스팜은 지원품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구호품 구입에서 분배하는 과정을 감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이 추워진다는 예보가 계속되기는 했습니다만 수도가 얼 정도면 많이 추운 거지요?
네. 뭐 자강도 양강도 추위에는 비할 수가 없겠지만 수도관 동파 소식이 나왔다 하면 아, 한국이 대단한 추위를 지금 맞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 추위의 대명사가 바로 수도관 동파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뭐 1입니다. 하지만 건물 외부에 수도관 계량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영하 5도가 넘었다 이러면은 수도 계량기 동파 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국민안전처가 오는 주말부터 앞으로 일주일간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니까 이 부분을 대비하라고 안내했는데요. 지난 3년간 보니까 이 동파된 수도 계량기 1년에 12,000건이 넘었습니다.
네, 이 수도 계량기가 얼어 터지는 것을 이제 동파라고 하는데요. 수도관이 얼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물을 조금씩 흘려놓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요?
예, 맞습니다. 수도관 계량기는 보통 건물 외벽에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땅에서 이렇게 약간 올려서 그 뚜껑이 있는 상태인데요. 주위에 헌옷이나 보온재를 둘러싸거나 계량기 자체를 아주 꽁꽁 싸매는 모습. 보통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네.
수도관 동파를 대비하라는 안내와 함께 이 얼어붙은 계량기를 녹이는 방법도 지금 함께 알리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갑자기 뜨거운 물 붓지 말고 따뜻한 물수건이나 미지근한 물부터 사용해서 천천히 녹여야 한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 사업소에 신고를 하면 교체해 주는데요. 이 교체 비용 수도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서울통신 날씨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한국 도착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10년 가까이 활동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 한국 시각으로 오후 5시 반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는 반기문을 외치는 시민들과 취재진들이 가득했고요. 한복을 입은 화동이 전한 대형 꽃 목걸이를 걸고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연호하는 시민들에게 화답했습니다. 반 전 사무총장이 한국 도착과 함께 내놓은 첫 말은 고맙습니다였습니다. 입국장 앞에 설치된 연단에서 귀국 인사와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반 전 총장의 귀국은 한국의 이 정치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그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대단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민 화합 통합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 이런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한국 국민이 과거 수많은 위기를 당하면서 국민 특유의 저력을 발휘할 것을 지켜봤다. 국민의 애국심을 굳게 믿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은 비관적이지 않다며 마치 아침 새벽에 태양이 어둠을 뚫고 솟아나듯이 붉은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도 확신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둘러싼 23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데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귀국에 대한 한국 정치권 반응이 다양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귀국의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환영의 반응도 있습니다만 비판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고요. 진보인지 보수인지 한 전 총장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한편 반 전 사무총장은 공항에서 사당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길을 지하철 귀가로 선택했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지하철에서 승용차 귀가로 바꾸겠다는 어제 반기문 캠프 측의 설명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번복하고 본래 계획대로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한 뒤 시민들을 만나고 다시 승용차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생 행보로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반 전 총장 귀국 모습 살펴봤고요. 다음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이 주요 뉴스에 올라있는 특검의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 삼성의 최고 수뇌부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이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뇌물 공여 혐의의 피해자 신분입니다. 비선 실세 핵심인 최순실 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뒷거래 의혹 중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특검의 그 피해자 신분 소환 이유입니다. 이 오전에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 삼성그룹의 최 씨 일가 지원 결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어서 특검에까지 삼성그룹의 최고 경영자, 통상적으로는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인물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조사에 앞서 전체적인 조사 계획을 설명듣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오늘은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는 점이 참고인과는 다른 이 피의자 신분의 소환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입증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법적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또 부패에 연루된 기업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그룹은 3년 전에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에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경우 그룹 경영권 승계는 차질이 당연해지는 만큼 이 부회장의 특검 피의자 신분 조사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관심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통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